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신명기 5장에는 그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과거의 일들,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는 언약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백성들의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들이 내 명령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들과 그 자손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과 6장은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원합니다 하는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2절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요구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리시는 이 한절의 말씀은 대단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성경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순서에 맞게 해석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것이 중심어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그는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국민들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애굽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동등한 권리를 지닌 백성이 아니라 노예로 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겪는 극심한 고통과 시름이 있었고 그들은 그 속에서 조상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구원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조상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에 포괄적인 최대한의 은혜와 은총을 이 백성에게 부어주시죠. 끄집어내시고 자,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너가 알아서 해라 가 아니라 이 백성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 백성을 건너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명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죠. 만나를 먹고 그들의 생명을 이어갑니다. 원망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원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목이 마르다 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고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도 아니었고 무엇이 잘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우월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수가 적었고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 탁월하지도 않았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가?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신부라. 나는 너희의 신랑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택하셔서 내가 생명과 같이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 택함받은 백성의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에 서는 것이요 그 길이 은혜의 자리요 그 길이 하나님과 밀접해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가장 훌륭하고 값진 것을 소유하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원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만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는 분이신지를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았던 신명기 6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6절과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맥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 지니라. 신명기 6장 이 본문의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미래의 세대에게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은 곧 하나님의 미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미래의 백성의 하나님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주 표현하시는 내용이 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은 그저 문맥과 운율에 맞추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믿음과 신앙이 세대 간으로 이어지는 같은 언약의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세대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과 위력을 발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후손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천대 일기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앙이 대를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을 제정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이 언제 제정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열 가지 재앙 중에 이 유월절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이 재앙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애굽 위에 덮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르고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뛰어넘고 구원함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절기로 삼아라. 유월절 절기로 삼아서 매년 이 절기를 기념하고 예식하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의 자리 아래에서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어떻게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셨는가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애굽에서 이 유월절의 첫 사건을 직접 목도한 백성들, 그 당사자 세대들은 매년 살아있을 동안 지키는 절기가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전역에 이스라엘 자신들만이 생명 가운데 보호를 받게 되었고, 애굽에 있는 여종에게서부터 이르기까지 바로에게까지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매년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절기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부모 세대에게 묻겠죠. 우리가 이 유월절을 왜 지키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종되었던 땅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그 증거가 무엇인지 이 절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후손이 배우는 거죠. 후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조상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대의 하나님, 부모 세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이 절기를 통하여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를 알고, 비록 직접적인 사건의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4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22쪽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는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물론 요단 동편을 먼저 취하긴 했지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실질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건너기 위한 제일 먼저 요단강 도하가 필요한데, 그 지금의 요단강이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강물의 그 수량이 적고 이렇게 조그만 시내 같아 보이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강에 흐르는 그 물량도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 강가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았을 때에 상류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던 물이 표현으로 보면 담같이 벽같이 물이 쌓이고 하류 쪽에 물이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법궤가 요단강에 닿았을 때, 여호와의 법궤가 갖는 그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보다 앞서 행해 나가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앞서 나가실 때에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어진 요단 강가에서 돌 12개를 주워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기념비를 보고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이 기념비는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끊어서 너희 앞에 기념이 되게 하셨다. 무엇이 기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역사의 현장에 너희가 목도하고 보고 있는 이 일이 실제 하나님이 우리 조상 가운데 이루신 일이요. 그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그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맡은 책임 중 하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럽에는 이미 오래전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희가 듣는 얘기는 너무나 멋지게 잘 지어놓은 그 웅장한 교회에 이제 연세 드신 몇 분의 분들만이 남아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입니다. 젊은이들이 재미를 찾아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에 재미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고리타분하다고 느끼는 교회로 돌아올리는 만무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가 우리도 재미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 놀거리들을 교회 안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락 페스티벌 이런 것도 교회 안에서 하고요. 뮤지컬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놀거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교회가 변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젊은이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죠.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재미로 치자면 세상이 훨씬 재미있는데 그 재미를 왜 교회에서 찾냐라고 하고 다시 나가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를 주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야 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될 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져서 그들의 철두철미한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그 이어져 내려왔는지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뭐 실용주의라든가 과학주의라든가 인본주의 쪽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유럽의 세태 못지않게 이 미국에도 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크게 지어져 있지만 젊은이들 많이 교회를 떠나고 유럽의 뒤를 미국이 쫓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미국 MBC 방송 토크쇼 중에 제일 리노 쇼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토크쇼고 옛날에 그 우리 김동성 선수하고 오노 선수 이 쇼트랙 사건이 났을 때 그 실격패해서 오노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이렇게 불러다가 오노 선수를 축하해주고 또 조금 우리를 비꼰 듯한 내용이 있었던 바로 그 토크쇼입니다.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 토크쇼인데 이 진행자가 직접 제일 리노가 직접 이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밖에 나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예전에 미국이 기치로 세웠던 신앙을 제대로 전수받아 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간 거죠. 이제 클럽이나 길거리에 가서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무차별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교회 1년에 몇 번 나가느냐, 성경을 읽고 있느냐, 복음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막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갔는데 막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형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겨우 교회 몇 번 나가본 적, 성경책은 집에 이렇게 부모님이 꽂아둔 거 본 적 뭐 이런 정도인데 어느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교회 다니느냐? 나 어렸을 때 다녔다. 너 하나님 믿느냐? 믿고 있다. 너 정말 믿고 있느냐? 믿는다. 성경 아느냐? 안다. 그럼 큰 물고기 뱃속에 빠졌던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알 것 같다. 누구냐? 피노키오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요구하는 대답은 요나 선지자인데 피노키오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비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심각한 길에 들어섰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리와 책임을 확인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요구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는 것은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여기가 가장 복된 자리요.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너희가 와야 된다. 이 자리를 지켜서 너희와 너희의 후손이 내 앞에서 영원토록 복받는 것이 택한 내 백성, 내 자녀에게 내가 소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매번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때맞춰 주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거 다 둘째 치고라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역사와 은혜들을 바라보는 내가 과연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 하나님을 내가 놓칠 수 없다는 이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같은 고백이 되게 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은혜의 통치, 우리의 자녀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 우리 후손의 하나님, 내가 만나 배웠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 후손이 만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내가 생명과 같이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의 후손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게 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언약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위로받고 만족함을 누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자리, 여기에 서길 원하시는 그 원함 앞에 정당한 반응을 보이며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님들이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없거나 책임있게 가르칠 수 없다면 그 신앙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정체성 자체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날이 길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이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기뻐하며 순종하며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와 우리 후손이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와 후손에게 가르치는 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내 자녀와 우리의 후손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아직까지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끝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원함 앞에 순종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오늘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능력들을 덧입혀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녀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고백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섬기며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함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게 하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정과 우리의 후손을 지켜주시는 참다우신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